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과는 제3과가 되겠습니다. 제3과의 제목은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빌립보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난주 교과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또한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 주 교과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의 중요성과 또 연합을 위한 타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합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이 언급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 또 교회 안에 생기는 분열이나 파벌의 문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굉장히 큰 관심 중에 하나도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그것은 하나됨의 그 강조였습니다. 하나됨을 매우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연합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분열 또 분쟁,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서로가 대립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분열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분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감정적 대립으로 생겨나는 그런 종류의 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념적으로 생겨나는 분열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 분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 분열은 교회를 갈라지게 할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초기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초기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분열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가장 아주 즐겨 사용하는 어떤 그 교회를 깨뜨리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이런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의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갖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과 바울의 비방자들의 그 교활한 활동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울의 목회 활동에 굉장한 해독을 끼쳤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소란케 했습니다. 또 바울의 기별을 믿지 못하게 하며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 사이의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들의 연합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욕하는 방식은 베드로를 추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은 또 바울의 비방자들은 바울의 목회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것과 그러므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협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왜 갔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계시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를 인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도록 하셨다고 한 뜻입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불러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신앙이 가져다주는 그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다른 교우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협조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말씀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기별이 바로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기가 전하는 그 기별이 오류일 수도 있고 또한 그의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 않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전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 아니에요?
거짓 기별이
틀린 기별이 아니다, 이게. 그것이 옳은 기별이다. 헛되지 않게, 옳은 기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인가 하면, 겸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별을 누구에게 가서 먼저 한번 보여줘요? 제시한 것입니까? 그 유력한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모든 일에 협조하는 겸손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할례와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본부로 간 것은 굉장히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디도는 할라인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불화와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거기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감수하고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본부로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에 대한 강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한 압력은 다시 말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형제들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유사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은 회방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계속해서 할례에 대한 압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대단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본래 육적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의미에 아주 적절한 표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세운 최선의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의미 있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외적 할례는 우리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고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다고 하는 뜻의 내적 할례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여기 신령에 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것과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부러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 디도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유대주의 압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디도를 데려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도를 동행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디도의 할례 문제를 통하여 협조의 한계가 어딘지, 또한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연합을 위한 협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모든 것에 다 협조해야 하는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협조의 한계는 자유와 진리와 정직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협조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무엇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를 부인한 것은 더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버리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언제나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바울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된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바울이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유명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제출한다. 여기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렇게 가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도들의 무엇을 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일종의 사도들의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직접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승인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전하던 복음을 계속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 속에서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교회에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연합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 사람들이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수 있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욕망과 성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또한 율법의 정죄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 면담을 하고 또그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이었는가 하면 2절에서는 유명한 자들이었고 또 6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이었고 또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중요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하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좀 잘못됐으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두 다른 전도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무엇이 있다,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가치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그 다양성을 인정한 것은 서로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악수하고 친교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볼수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훌륭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형제 우애의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는 자유와 진리와 정직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 이런 형제 우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격려해주며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분위기, 이런 태도와 배려와 자세는 오늘날의 교회 역시 매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의 대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여기에서 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신약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일화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무엇하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연합하는 서로 악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공박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행동은 복음과 모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행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이방 신자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신자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방 신자들과 서로 무엇하고 있었어요?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같이 지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야고보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보내서 이들이 온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과 이러한 절교를 했을까요? 여기 여러분 한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세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했어요. 함께 먹다가 떠나 물러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나 물러갔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하고 지금 같이 먹다가 말이죠. 이 말은 밥을 더 이상 안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들과 일종의 절교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한 거예요, 자기를. 옛날 같이, 옛날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완전히 못했어요.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했다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변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분쟁이 일어날까 봐 그랬겠죠.
분쟁이 일어날까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변심한 이유를 갖다가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그가 할례자들을 못해서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신념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이해나 태도 혹은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행위는 일종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지만은 복음을 실천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에게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Thank you.